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들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찾아보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저 하늘 상공에 나타나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들이 이어나오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독립된 인격체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일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주님께서 이것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의 어조와 말투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은 한 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평소보다 많이 격해져 있고 상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의 게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이 선교할 당시 바울은 그들에게 처음 다가가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은 자로 그렇게 잘 영접하였고 바울이 전해준 모든 복음을 잘 따르고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백성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고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로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이 심하게 상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그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떠나간 뒤에 이곳에 도착하여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정통성까지도 의심하게 하면서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과 출신부터가 다르다고 말을 한 것이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총회장이 직접 파송한 정통성을 가진 정식 사역자들이고 바울은 얼마 전까지도 교회를 핍박하던 살기 등등했던 핍박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날 길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스스로 사도라 칭하며 잘못된 그런 교리를 전하고 있다, 정통성 없는 자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이 더 확실한 그런 말씀이다, 확실한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더 마음이 상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것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바울이 받아들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까지도 불충분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그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붕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만 믿는 것은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에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축소시킨 이 거짓 교사들에게 열받게 되었던 것이고 확실한 복음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 거짓된 교리에 빠지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또한 열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던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고 또한 그 추가된 그것을 더욱 의지하고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절부터 그들이 오해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느냐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율법의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것만으로 성령은 충만히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구절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구절이 헬라어 원어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괴로움이라는 그 말, 그 원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말의 원어가 쓰여진 곳은 대부분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는 말도 문맥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성령의 체험과 역사하심을 헛되이 받았느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과 고난을 통과하는 연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 다가온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수만 명의 신도들이 모여있는 그 이단들의 교주들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이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의 신도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놀라운 이적이 내 믿음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체험적 신앙,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기초로 삼은 체험이어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신앙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능력 체험이나 다른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복음과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기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호하게 조금도 양보함 없이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신득이 하게 되었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바울의 논리입니다. 적어도 500년 전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의 말씀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럼 과연 율법을 폐기하자고 한 것입니까? 어떤 율법도 이제는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폐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율법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버려야 할 구세대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게 하는, 오직 십자가 보험을 붙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구약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처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들 또한 말씀의 기초에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붙들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특별한 언약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 새 언약의 은혜도 우리에게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의로움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서 우리 또한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은 이 은혜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과 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영생불사하는 존재라고 소개했던 그 교주가 나이 들어서 죽는 그런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물에서 떠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서 다른 교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탁지일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합리화 그리고 논리에 빠져서 그곳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똑똑하지 않거나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 연륜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과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합리적이고 남들보다는 내가 똑똑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이단에 더 빠져들 수 있고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전문기관의 조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지식을 더하려고 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더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진리의 왜곡에 쉽게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져들게 되면은 다시 그곳에서 헤어나오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런 위험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만져지는 것 같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는 것과 같아 보일지라도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소유한 자, 십자가의 그 은혜를 확실하게 붙들고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된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참 동안 뚫어져라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어떤 의복을 입고 있는지, 또 그 당시의 길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을 옆에서 같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 어느 10대 소녀가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업고 해맑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경이 너무 초라합니다. 뒤에 배경에 있는 그 집이 다 쓰러져가는 그냥 나무로 판자를 붙여놓은 그런 집의 풍경이었고, 어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아이였던 그 소녀가 자기 동생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풍경이 그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어린 친구가 다른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또 고생스럽고 또 외로운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의 미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고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미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아들을 만나봤을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는 그런 친구들이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그늘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것을 비교해보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생기가 돌고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물론 헤어샵을 바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비싼 화장품으로 새로 또 메이크업을 제대로 배워서 얼굴이 달라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가 특별히 다른 것을 바꾸지 않았지만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났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의로움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유대인처럼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셔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맞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 높이 들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 주간의 기간을 또 우리가 지나갈 터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주 안에서 함께 누리며 주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외적인 요소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더 어려움이 깃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이 온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어가는 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